오늘은 느헤미야서 전체에 펼쳐 있는 하나님을 주제로 다룰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설교 형식은 다른 때의 설교보다도 더 광범위합니다. 지난주에 그 이메일을 몇 번을 보냈는데 여러분이 그 느헤미야서 전체를 읽어보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읽지 않으면 내용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꼭 읽어보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형식으로 설교를 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공부할 때 분석적인 자세를 가지고 몇몇 구절에 초점을 맞춰 공부할 때도 필요하지만 나무 하나하나를 바라보는 것보다는 숲의 전부를 위에서 내려다보듯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고 연구하는 것 역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는 독립된 신학적 주제로서의 하나님이 아닌 느헤미야서 전체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에 관하여 문맥을 따라 살펴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안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내고 계시며 성경의 각기 다른 책들은 각각 하나님의 은혜와 위엄, 그분의 다양한 성품과 자비하심, 그분의 구속사역과 회복시켜주시는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느헤미야서는 주로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게 하시려 하거나 그들이 속한 땅으로 되돌리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복합적인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에 대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종, 그들의 신실함, 그리고 그들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와 삶 속에서 그들의 하나님은 누구시며 그분은 자신의 백성을 위해 어떤 일을 하여 주신 분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더 알아감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많은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과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 알 수 있는 자료들은 많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분의 백성의 계획들을 방해하는 불의한 자들의 악한 마음과 그들의 계획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한 뒤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왕국의 시조인 고레스 대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서 그들 신앙의 중심인 성전을 재건축할 수 있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이 고레스 대왕은 사실은 나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말년은 그닥 좋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을 위해 일하는 가운데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상태를 알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2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2절,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이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일부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고 또 다른 일부는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아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남겨진 자들이 큰 고통과 고난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에 남겨진 자들의 가혹한 상황을 나타내 줄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그들을 대적하고 있는 적들의 잔인함과 가혹함 또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거의 140년이나 불에 타서 망해버린 상태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자신의 방어할 어떠한 도구나 체계도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는 성문조차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적들의 자비에 의존하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바로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했던 것의 대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이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바로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했던 것의 대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당장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에서 7절에 느헤미야의 고백의 기도에 이것이 잘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지혜롭고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느헤미야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자신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본문 말씀 1장 8절에서 11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주의 기도와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꾼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또한 그들의 적들이 강하고 그래서 유대 남은 자들의 삶을 강하게 통제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일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과 타협하고 살았습니다. 그러한 역사적 영적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또 어떻게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서 일하시고 계셨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어떤 존재이셨을까요? 우리는 느헤미야서 안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느헤미야서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아마 기적과 어떤 평범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다고 그런 사건들을 보시기 기대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백성들 가운데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본문 말씀으로 창조주로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1장 4절에서 5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첫 번째로 그분은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서는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9번이나 나타나 있으며 각각의 경우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허상이며 시간의 제한이 있는 우상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상의 이름들은 가치가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영화롭고 높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의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된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9장 6절을 보면 같은 말을 인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진화론적 과정을 시작한 전륜발이 무력한 방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물들을 지탱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9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사용된 동사 보존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살다, 삶을 지탱하다 혹은 생을 보존하다 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6절에서는 창조물들이 자신들의 창조주이시며 보존하여 주시는 분에게 드려야 할 올바른 반응은 바로 예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보존하여 주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로 그분을 경외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고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에 관하여 느헤미야서 1장 5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크고 두려워할 만한 분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실 뿐만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며 경외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들을 대하실 때에 그분의 위대함이 확인됩니다.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은 성문이 타고 자신들을 보호할 만한 그 어떤 프로텍션조차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신실한 이들의 아버지이시지만 우주적이며 구속적인 역사의 단계의 주인공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되도록 택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울며 기도하는 상황께서도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이라 찬송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신실한 이들의 아버지이시지만 우주적이며 구속적인 역사의 단계의 주인공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되도록 택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서 9장 7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9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고 규정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만드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본인이 세우시고 규정하신 언약을 지키지 않으신다면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비난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만드시기도 하셨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실 때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이끄시고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통하여 자신의 신실하심을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9절에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과 가까이 계시며 그들이 처한 공경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 생활로부터 노임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 표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표적과 이적이라는 단어는 신명기에 기록된 모세의 설교들에서 자주 사용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신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민수기 4장 34절, 6장 22절, 7장 19절, 또 26장 8절, 29장 3절에 그리고 34장 11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느헤미야 9장 10절을 보면 이러한 이적들과 표적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찬양되었습니다. 9장 11절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홍해 기슭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광야 시절에도 이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도 계속해서 주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불기둥과 구름기둥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불과 구름의 기둥들은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을 것입니다. 9장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또한 자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자신들을 정결케 하고 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9장 15절에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떠도는 동안에 그들에게 물과 빵을 제공하신 분으로 묘사되었습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신다는 표현은 구약에 두 번 언급되었는데 이 표현이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었고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먹이신다고 약속하신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서 9장 15절이 이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실 것이다 라는 표현이 다시 쓰여진 곳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을 성취하신 역사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러기에 자신의 백성을 약속하신 대로 보존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관하여서는 느헤미야서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듣고 계십니다. 1장 11절을 또 보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기도는 하나님께 들려졌고 그리고 응답하셨습니다. 2장 4절에서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다시 한번 말하지만 느헤미야서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납니다. 지속적인 결과를 위해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도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기도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에게 의존하는 삶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에서 가지는 이 기도의 모임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만약 이 교회 기도 모임에 나오실 수 없다면 개인의 삶 속에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곳에서 도움을 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한 분만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십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역대하 6장 39절에 기록된 솔로몬의 기도 역시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아멘. 솔로몬과 느헤미야 모두는 보시며 들으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에 대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불순종으로 반응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16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폐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긍휼하심은 사람들의 신실하지 않음과 대조적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화내기를 더디하시고 언약의 사랑이 풍부하신 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은혜로우심과 긍휼하심, 화내기를 더디하시며 자애로우신 그분의 성품은 출애굽기 34장 6절, 시편 103장 8절, 요엘 2장 13절 그리고 요나서 4장 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내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실제로도 계속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 계속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느헤미야서에서 긍휼이라는 단어는 세 번이나 크신이라는 형용사로 수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가운데 백성들이 굉장한 불순종과 거역함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긍휼함이란 단어는 아마 우리 가운데서 잊혀진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사람을 판단하기를 좋아하고 아주 쉽게 사람을 판단해버리기도 합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전기공학을 전공하였는데 1학기에 그 학비를 구하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제 가족이 저에게 학비를 대주기가 어려웠기 때문인데요. 제가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학비를 내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저를 도와줄 만한 사람을 구하기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저를 잘 아시고 저의 상황을 잘 아시고 저에 대해 잘 아셨던 분께 또 제가 그분들이 충분히 도와주실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분들에게 부탁했을 때 학비를 받으셨습니다. 그분들은 부유하거나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긍휼한 마음 때문에 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심판하심을 날마다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법과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장 7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7절에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셨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오. 아멘. 우리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하나님의 법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8절에서 9절은 그리고 신명기 30장 1절에서 5절의 내용을 요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사람들의 개혁이 이루어지는 그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읽는 사람들은 예배라는 반응이 나타납니다. 느헤미야서 8장 6절을 보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에스라는 하나님의 법을 읽는 것을 마치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며 여호와를 송축하였습니다. 에스라가 말한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구약에서도 역시 흔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행위는 주님의 법에 나타난 주님의 계시를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낭독하며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 후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의미를 가르치며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준 동안에도 그들은 더 많은 내용을 읽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율법을 모세의 율법으로 알고 있었지만 니헤미야에서는 율법의 저자로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14절에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아멘. 모세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 사용된 하나님의 겸손한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진리를 더 많이 배우고 깨닫게 된다면 그들은 더욱 열정적인 그리고 더욱 신실한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자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며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느헤미야서 1장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1장 9절에서 10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재건을 향하여 나아가기로 결심한 후에 왕에게 나아가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자신과 함께 하기를 기도함으로 준비를 마칩니다. 느헤미야서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에스라서도 함께 읽어나가야 합니다. 에스라 4장 21절에 따르면 아닥사스다 왕이 이미 예루살렘에서의 모든 일을 중단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사람의 힘으로는 왕이 자신의 부탁을 들어줄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미 이 상황은 아닥사스다 왕이 모든 일에 예루살렘의 성을 재건하는 모든 일을 중단하라는 칙령을 내렸던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족장시대 때부터 긍휼하심 나타내셨고 자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후에도 계속해서 긍휼하심을 나타내셨기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와 사랑하심에 의지하여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부흥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창조주이십니다. 두 번째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의 삶과 역사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성경 속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삶이나 역사에 전혀 상관하지 않는 그런 이신론의 신이 아니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한 창조물들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시며 그것들을 지켜보시고 주관하시며 일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보호하시며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라는 표현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8절 보겠습니다.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또 같은 장 18절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모든 너희들이 필요한 물질들이 다 공급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라는 표현은 에스라 7장 6절과 9절과 28절 그리고 8장 18절과 22절 31절에도 역시 잘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정적 표현은 우리에게 우리의 성경적 세계관이 생각관의 중요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페르시아 왕은 느헤미야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곧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페르시아 왕이 베푼 풍성한 지원들은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자비가 그분의 백성들에게 전달되는 통로였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신 손길이 여러분과 저의 위에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페르시아 왕이 느헤미야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었다는 것은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이 나에게 참 친절을 베푸고 나에게 참 좋게 예우해 주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곧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분의 백성의 삶 가운데서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들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께서 그들의 역사 속에서 행하셨던 행적들을 가리키며 백성들을 격려하였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14절을 보면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예가 도전받는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은 언제나 승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또한 민수기 14장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을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느헤미야가 사용한 언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성경에서 나오는 예를 들어 출애굽기 14장 13절이나 민수기 14장 9절에 이런 모세의 말, 여호수아 10장 25절에 여호수아의 말 등이 다른 지도자들의 승리와 확신의 언어를 연상시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사역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힘주시는 분이십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도록 자신을 부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장 12절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세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주신 것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그분의 백성을 부르시고 힘주십니다. 느헤미야의 영성에 필요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지시였습니다. 그분은 심지어 자신이 의지하고 있던 소수의 동료들에게도조차 모든 것을 다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와 뜻을 같이 한 사람들에게도조차 무책임하게 함부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7장 5절에서 다시 한번 그로하여금 주님의 백성들의 물질적 재건과 영적 개혁을 이끌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7장 5절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아멘. 이곳에서 행해진 인구조사는 역대상 21장에 나오는 인구조사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주신 대로 행하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르심 또는 영적 부담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모든 목회자들이 이러한 부르심, 영적 부담을 경험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이러한 영적 부담이 제 마음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알고 있는 분은 아마 인간적으로 말해 아무도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에게 성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느헤미야는 도전을 마주했을 때 담대하였습니다. 느헤미야의 적들은 백성들을 격려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의 노력을 조롱하며 비웃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당당하게 그리고 또 영적으로 그들을 대하였습니다. 2장 20절에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반대에 부딪혔을 때 그들에게 안갚음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는 자신들을 형통하게 하실 하나님 안에서의 확신을 표현하였습니다. 적들 한가운데서도 그는 얼어붙지 않고 더욱 체계적인 준비를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라고 당당히 다짐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느헤미야는 도시 재건을 인가하는 왕의 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왕의 권위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이 산발락과 다른 적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언급보다 훨씬 큰 인상을 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왕의 권력보다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더 의지하고 그것에 호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면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의 대적자들은 계속해서 그 신실한 자들이 재건축 일을 하지 못하도록 시도하였지만 느헤미야는 그 일을 하도록 부르고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알고 있었습니다. 6장 2절과 10절에는 대적들의 유혹과 도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2절에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10절 이후에 무헤다발의 손자 들레아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기라 하기로. 아멘. 만약 느헤미야가 도망을 쳤다면 그것은 그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만약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갔다면 그는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어떠한 불신의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의 강직한 성품과 순결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하여 그분께 그 대적들과 그들의 행위를 기억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6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야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다야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다시 말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하여 이 6장 14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그 대적들과 그를 대적한 자들과 그들의 행위를 기억해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의로운 자들과 악한 자 모두들에게 그들에게 맞는 보상을 하시는 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원수 갚는 일들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6절에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다 듣고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임을 알미니라. 아멘. 느헤미야 6장 15절은 승리의 기록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위대한 역사적 사실에 관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성벽 재건의 역사가 오직 50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인 16절에서는 이 역사가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졌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대적들과 주변 족속들도 모두 그 사실을 깨닫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넷째,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출애굽 때 하셨던 것처럼 그분 백성들의 물질적 필요인 빵과 물을 공급하십니다. 느헤미야 9장 21절,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그리고 그 백성들의 영적 필요도 채우십니다. 9장 20절에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개혁의 중심에 계신 분이십니다. 자신을 계시하여 나타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이 위대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이러한 개혁의 일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의 개혁 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백성들이 그들의 죄를 고백한 후 레위인들은 그들로 일어나 하나님을 송축하라 라고 권했습니다. 느헤미야가 9장 5절 또 레위 사람 예수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니야와 세레베아와 오디야와 스바니아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여섯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또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죄를 반드시 벌하십니다. 그분은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그의 백성들이 그들의 죄로 인해 포로로 잡혀 끌려갈 때에도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압제자의 손에서 구출하셨으며 인내하심으로 그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공평하심을 인정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공의로 악한 백성들을 심판하셨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 사이에서 급진적인 개혁을 단행한 뒤 불충성한 자들의 불의한 행동들과 개혁의 과정 안에서 자신이 행했던 선한 일들을 기억해달라는 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며 이 책은 마무리됩니다. 느헤미야의 삶은 기도에 젖어 있었습니다. 브라운은 느헤미야의 기도가 기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기도의 직접성과 친밀감을 묘사하며 기도의 확신을 나타내고 기도의 효력을 입증하고 있다고 확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느헤미야가 하나님 한 분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영적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또한 창조주로서 그분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가운데 계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과 삶의 중심에 계실 것입니다. 아멘.